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 13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안쪽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 13장 성화 함께 읽겠습니다. 1.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중생하여 그들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함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그의 말씀과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더욱 거룩해진다. 즉 온 몸을 주관하는 죄의 권세가 파괴되고 그리고 그 죄의 몸에서 나오는 몇 가지 정욕들이 점차 약해져 줄어지고 그들은 점차 모든 구원하는 은혜 안에서 활기를 되찾아 강건하게 되어 참된 거룩의 생활을 하게 된다. 이러한 거룩한 생활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양자교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본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의 소생이라 할 수 있지만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에서 떨어져서 사단의 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이처럼 진노의 자식이요 또 어둠의 자식이었던 이 우리들을 양자의 영, 즉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친자식으로 삼으시는데 이를 가리켜서 양자됨의 교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순서를 따라서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화는 죄로부터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성화를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이제 조직신앙에서 편의상 죄를 두 부류로 두 가지로 나누는데 두 가지 요소로 나누는데 죄의 책임과 죄의 오염 이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인간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요. 그런데 인간은 이 죄에 대한 책임만 지는 존재가 아니라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것이 다 더럽혀지게 된 것이지요. 이런 면에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그 죄의 책임으로부터 구해내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성화는 그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면에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중생에서 의롭게 된 신자, 구원받은 신자가 죄로부터, 그 죄의 오용으로부터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뜻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본래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거나 하나님께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바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 예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9절에서 뭐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하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존재인데 하나님과 관계된 존재가 될 때 양자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될 때 원래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없었지만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지요. 이런 면에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일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성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에 대해서 내가 전심전력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리킨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과 접붙여진 그 신자는 이런 성향,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거역하는 그런 일을 피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을 갖게 되므로 그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죄인을 의롭다 하는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이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거룩하게 되는 이 성화 교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이 칭의와 이 성화를 각각 따로따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함께 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이 이런 교리들을 절대로 따로따로 떼어놓고 취급하지 않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고리에 연결된 사슬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칭의, 우리가 이미 뭐 전부터 살펴봤다라면 선택, 예정이죠. 그 다음에 부르심, 그 다음에 뭐 중생, 회심, 칭의, 성화 이런 것들은 하나의 구원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 성화만 혹은 칭의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성화를 이해할 때는 칭의와 관계에서 칭의를 이해할 때는 성화와 관계에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함께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해서 이 각각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칭의와 성화를 단계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귀가 따갑게 이해한 것은 말씀드린 것은 칭의는 성화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성화 따로 칭의 따로가 아니고 칭의 따로 성화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때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미 성화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성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미 받은 은혜고 또 신자의 구원의 삶 가운데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칭의를 성화와 구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성화는 구원과 상관없이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화는 구원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성화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많은 한국 교인들이 천국에서 상급을 얼마나 받는가 그 여부를 결정하는 마치 무슨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보너스와 같은 그런 은혜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나 또 거룩하게 되는 그 성화는 절대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와 그 다음에 칭의를 얻은 신자가 거룩하게 되는 이 성화를 구분하게 되면 두 가지 극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미 언급한 바대로 칭의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성화는 구원과는 관계없이 천국에 가서 얼마나 상급을 많이 받느냐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결론이 초래되는가 하면 신자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값싼 교리가 탄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칭의는 성화의 시작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의롭담을 받은 자라고 하면 그 고룩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의롭담을 받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화되는 것은 이제 천국 들어가서 상급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 이런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신자는 이런 거룩함의 열매 없이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처럼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삶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잘못된 성화운동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그 제2의 성령 세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흔히 이제 오순절 교회에 다니게 되면 제2의 두 번째 성령 체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뭔가 삶의 어떤 획기적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성령 체험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런 가르침들이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영국의 케이직 사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케이직 사경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 오순절주의자, 흔히 뭐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해서 2차 은혜, 두 번째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성결 운동이 바로 이런 예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감리교, 흔히 웨슬리안이라고 이야기하죠. 감리교라든지, 그 다음에 영국의 케이직 사경이라든지, 아니면 오순절주의자라든지, 이런 자들의 가르침은 서로 뭐 각각 그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공통된 점이 하나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2의 성령 체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집회, 뭐 이런 집회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수련회나 무슨 그 집회 때 다시 한 번 더 어떤 성령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방언으로 나타낸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제 이런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게 되느냐 하면, 많은 현대교인들 중에 실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육신을 거스리며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 교회는 다니고 뭐 헌금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실제로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거스리는,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이 죄성이 제어되는 이런 경험들은 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어떤 사람들이 무슨 수련이라든지 어떤 획기적인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회심하고 난 다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런 자신이 경험했던 두 번째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보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2의 성령 체험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이 잘못된 사람이 실제로 두 번째 성령 체험 때, 그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생했다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이미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두 번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주관적 경험을 객관화시켜서, 나도 이전에는 밋밋하게 예수 믿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계기 때 내가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 보편적인 모든 신자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강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의 구별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거룩함이 없이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신앙의 방종과 나태를 조장할 수 있고, 그리고 거짓된 구원의 확신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칭의와 성화의 연결성을 또 지나치게 강조해서도 안 돼요. 칭의와 성화의 연결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로마 천주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마 천주교에 있어서 칭의는, 우리는 내가 신분적으로 본성적으로 의롭지 못해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천주교의 교리에 있어서 이 칭의는 성화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한 10 정도 되는데 5 정도 거룩하게 되었으면 5 정도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10 정도 거룩함에 이르게 되면 10 정도의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완전한 성화에 이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성화에 이를 수 없으면 의롭다함에 대한 확신, 죄삼의 확신을 그 누구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인들이 불완전한 상태 가운데 죽게 되기 때문에 로마 천주교인들이 대개 상이 나면 열심히 봉사하지요. 그 뭐 합디까? 여러분들 보지 않으셨습니까? 병원한테 대가면 로마 천주교인들은 누가 죽으면 조가 짜여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뭐 그 이렇게 책을 펴놓고 한 사람이 읽지요. 뭐뭐 해서 뭐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면 따라서 뭐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지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이제 그 덕이 쌓여가지고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품앗이 같이 돼가지고 로마 천주교인들은 상이 났다 그러면 열심히 거기에 참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보다 사랑이 더 많아서가 아니라 교리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때문에 칼빈은 로마 천주교의 교리에 대항해서 칭의와 성화의 구별성을 강조한과 동시에 그 다음에 연결성도 함께 강조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까요? 칭의와 성화가 구분된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지요?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거룩한 삶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아도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모순 가운데 빠져들게 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또 그냥 하나로 묶어버리면 참된 구원의 확신은 갖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이 두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기 때문에 칼빈은 이 칭의와 성화의 구별도 강조함과 동시에 연결도 함께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 이중적 은혜라 그랬어요. 이중적 은혜. 여러분들 그 컴퓨터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컴퓨터에 보면 폴더라는 게 있잖아요. 폴더가 하나잖아요. 그죠? 그 폴더 하나를 클릭해서 딱딱 열면 그게 하나의 은혜인데 그 안에 딱 들어가면 폴더가 두 개란 말이에요. 칭의와 성화. 네? 마치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로마서를 잘 보시면 로마서 3장에서는 칭의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6장에서는 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칭의와 성화는 예수 믿을 때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고 좀 있다가 성화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을 때 의롭다함의 은혜와 동시에 이미 성화의 은혜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적으로는 조금 있다가 거룩함의 열매가 나타나겠지만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성화의 씨앗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칭의와 성화는 2단계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신분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론 칭의와 성화는 각각의 특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칭의가 뭐고 성화가 뭔지 잘 구별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는 법정적 행위라 그랬죠. 네. 법정적 행위입니다. 그런데 성화는 실제적이에요. 내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칭의는 우리 외부로부터 일어나는 것이지만 성화는 우리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또한 칭의는 신분상의 변화지만 성화는 실제적인 변화고 칭의는 단 한 번만 일어나지만 성화는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칭의에서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지만 성화에서는 이미 우리 안에 내재하는 의가 우리에게 주입된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그 의가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실제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칭의는 즉각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성화는 믿음 후에 나타나는 그 후속적인 행위로 점진적으로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베푸신 성례의 은사를 따라서 그 성화의 정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성화가 한 10 정도 되면 어떤 사람은 한 2 정도 성화되다가 그냥 죽고 어떤 사람들은 9까지 성화되고 죽는, 그래서 그 성화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나 성화의 차이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이 성화론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함의 은혜만 얻을 뿐 아니라 이미 거룩함의 은혜도 이미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선 안 돼요. 이게 개혁주의 성화론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근거를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그분이 우리의 의도 되고 우리의 거룩함도 된다.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때 이미 성화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만 거룩하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을 떠나지 않아요. 절대로. 자꾸 이 잘못 아는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되는 것은 자기의 결단과 의지로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지식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자신의 거룩함이 어떤 상태로 일어나는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소를 잘못 찾아가지고 자꾸 시도하니까 안 된다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칭의에서는 믿음의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비해서 성화를 다룰 때는 믿음보다 행함의 차원을 훨씬 더 많이 강조합니다. 행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시종일관 믿음으로만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성화는 인간의 행함이나 열심, 노력 등을 강조하기 때문에 율법적 메시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육자들이, 말씀 사역자들이 가장 이 잘못 전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의롭다함을 받을 때는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되는 것은 행함으로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헷갈립니다. 걸려 넘어져요. 그렇게 되면 성화는 복음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지워주는 달갑자는 소식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을 전할 때는 사람들이 좋아했다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의기소침해지는 이런 일들이 이런 원리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성화도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도 복음으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루어주셨습니다. 옛사람을 부인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안에 이 죄된 본성을 죽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몸부림을 쳐봐도 이런 자아로부터 절대로 탈출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우리 밖에서 와서 우리를 끄집어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이미 네가 받은 그 성화의 은혜를 드러내라 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네가 그런 은혜를 받지 않았는가? 그 은혜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요구를 율법적인 요구로 혹은 짐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요, 앞으로 거룩하게 되어가야 될 자이긴 하지만 이미 거룩한 자입니다. 고린도서 1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의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도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라 그랬습니다. 이미 거룩하여 졌다는 거예요. 거룩하여 질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격식을 차리기 위해서 그냥 한번 해보는 인사치레로 써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6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미 보니까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과 26장 18절에도 성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라 그래요. 그런데 이 거룩해 하심을 입었다라는 이 말은 문법적으로 이미 일어난 사건을 가리킵니다. 부정과거 시제라 그래가지고 단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완료된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 그 말이죠. 신자는 근본적으로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신학적 용어로 근본적 성화 혹은 결정적 성화라 그래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근본적으로 결정적으로 우리가 의롭다, 거룩함의 은혜를 이미 우리가 얻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 말이죠. 그런 은혜를 누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죄사함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는가? 그럴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왜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요?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죄에 대해서 죽지 않았는데 죽은 것으로 간주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여기라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사건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물론 이 말, 즉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이 말은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죄가 없어졌다거나 우리 안에 죄성이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가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뜻도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 안에 죄가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요. 우리 안에 죄가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는 살아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죄 유혹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죄와 완전히 결별했다는 뜻입니다. 죽음은 완전히 갈라지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신자는 예수 믿을 때 죄와 완전히 확실히 즉각적으로 분리가 된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구적으로 분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더 이상 신자는 죄와 연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신자가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이 왕노로 다는 그런 영역에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왕노로 다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분쇄되고 성령의 자유케 하는 능력이 역사하는 그 영적인 삶, 영적인 영역 속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예수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죄와 분리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성화는 이 바탕 위에 일어나야 된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 육신과 죄의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죄와 육신과 대적해서 싸우고 세 사람 가운데 행하라고 하는 그런 점진적 성화에 대한 명령, 이 명령은 이미 근본적인 성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성화에 대한 명령은 이미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성화의 삶을 살게 되고 살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이미 죄로부터 자유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와 육신과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해야 된다. 신자는 저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이 성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명령들은 근본적 성화, 이 성화의 바탕을 둔 명령이고 이 근본적 성화, 우리가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 또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로 할 때 율법주의로 빠져들지 않게 된다 그 말이죠. 이거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율법주의나 외식주의로 빠져들게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화의 능력, 성화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데 거룩하게 살아라 라는 명령이 주어지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는 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식이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명령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핑계되는가 하면 요즘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 누가 있나? 다 그렇고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명령하기 전에 다시 말해서 죄와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 이미 네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이미 전제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거짓말하지 않아야 된다, 뭐 술 취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은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주어지는 이 근본적 성화에는 인간의 역할은 조금도 개입되지 않습니다. 이때 인간은 전적으로 수동적이에요.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이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옛자를 죽이는 일은 내 노력과 내 수단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옛자를 철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옛자가 성령 안에서 십자가로 이미 처리가 되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신자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교인들이 여기에 실패합니다. 실패한다기보다 이런 은혜를 실제로 받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는 척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이런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참으로 믿고 확신한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일이 일어나야 되지요.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도무지 그리스도와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사는 일이 없고 그저 나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 실제로 그 사람은 예수를 참으로 믿는 사람이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않고 이제는 우리 위해서 대신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죽으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신 구속의 목적이 좌절된 것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그 말이죠. 이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성화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옛사람을 조금씩 개선시켜가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좀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성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옛사람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예수를 믿을 때 나를 위하고 내 영광을 위하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옛자로부터 죽는 일들이 이미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살게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이제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소망이 얼마나 컸으면 그렇게 고백했겠습니까? 그래서 옛사람의 죽음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와 육신에 대한 죽음은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어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을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내 대신 이루어 주시는 것으로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면에서 옛자가 전격적으로 처리된 바탕에서 출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바탕 위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는가? 너희가 새 사람이기에 새 사람답게 살아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자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신서를 잘 읽어보세요.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음에 영적인 사람으로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주신 것처럼 성화도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것이고 이미 이루어주신 것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처럼 만세전에 택하여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는 자에게 성화의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근데 이 성화의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성화의 능력이. 그래서 신자 안에 이 성화의 능력, 예수 믿을 때 이미 성화의 능력이 주어진다 그랬지요? 이 성화의 능력이 주어질 때 첫 번째로 인간의 이해력에 진리의 빛이 비추어져서 무엇이 참된 복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성향 자체도 거룩하게 되고 나아가서 육체적인 생활까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거룩하게 되고 마음과 의도, 생각, 성향 이것이 거룩하게 되고 삶까지 거룩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적인 사역을 통해서 참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정도로 이처럼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방식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기관, 마음과 영혼과 육체를 다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신다. 그런 이야기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죠, 마음. 그래서 항상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인간의 존재의 중심이 마음인데 성령께서 암흑 속에서 방탕하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시고 그 다음에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소원 자체가 거룩하게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불의의 수단으로 사용했던 우리의 지체들을 의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는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이 발라져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표정도 부드러워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의가 그 성화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그렇게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의 모습이 실제로 다른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간략하게 성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 가지 제가 다음 이제 주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신분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근본적인 성화의 은혜를 얻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뭐가 있어요? 죄의 세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죄의 세력들을 싸워야 가야 되는데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치르게 되는 이 성화의 싸움, 이 죄와의 싸움은 죄책과 형벌을 면하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죄책, 이런 형벌, 이것을 내가 면하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용서받았다. 이미 그 죄책과 형벌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는 그 사실 위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 죄와 싸우는 과정이 결코 신자에게 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기쁨으로 행하는 그런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적 싸움, 육체와의 싸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성경 본문을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신분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내가 신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성화의 열매를 맺지 못해도 아무런 마음에 근심이 없는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참 우리가 근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는 마땅히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하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 자체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요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주어진 성화의 은혜의 바탕 위에서 되어진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사오니 여전히 우리가 옛사람을 붙들어 육체와의 싸움을 싸우다가 백전백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분쇄하고 깨부수고 그리하여 참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와 성향까지 깨끗하게 되어 우리의 모든 외적인 삶의 행실까지 거룩한 삶의 열매로 가득히 채워지는 이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